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2015년은 관측 사상 지구가 가장 더웠던 해로 분석됐다고 하는데요. 2016년은 이렇게 강한 추위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 한파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초강력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강도 얼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 또한 추위와 눈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파로 인해서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특별히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로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4차 핵실험을 기습 감행한 북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제재 수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통해 습득했을 기술적 역량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 7개국은 ISIL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로 하고 다른 연합국들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동을 방문하고 대규모 투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균형이 미국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나왔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컬트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너를 품에 안으면 보내드립니다.
너를 품에 안으면 힘겨웠던 너의 과거를 느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마 널 지켜야 이제 너를 안으면 너를 사랑하는 나를 느끼네 흘려왔던 너의 눈물까지도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듣기 세상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음 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정이 확정이 됐나요?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 유엔 대표부의 알리슨 그라나 공보 담당관은 지난 20일 VOA에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다음 주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보 담당관은 미국이 결의안 초안 작업을 하면서 중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과 중국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다른 이사국들에게 결의안 초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가 다음 주에 북한 제재 결의안 논의를 본격화하게 되면 이달 중으로 새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습니다. 그만큼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북한 제재 결의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 1993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6번 있었습니다. 앞에 두 번은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와 핵무기 개발 선언,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발사한 데 따른 것이었고요.
네.
2006년부터는 세 차례의 핵실험과 은하 3호 발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013년에 채택된 결의안 2087호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국지 도발에도 의장 성명 수준의 반응에 그쳤었는데요.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자 중국과 러시아의 자세가 바뀌어 결의안 2087호가 채택됩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 방아쇠 조항이죠.
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즉각 중대 조치에 자동으로 돌입한다는 조항이 삽입됐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는 어떤 근거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건가요?
네, 그 근거는 바로 유엔 헌장입니다. 유엔 헌장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과 평화의 파괴 그리고 침략 행위에 관한 조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41조를 살펴보면 유엔 안보리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회원국들에게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 회담 당사국들의 외교적 조율도 거쳤습니다. 그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 19일 북핵 6자 회담 한국 측 수석 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 수석 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태 차관과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 당사국들의 협의가 일단락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황중국 본부장 그리고 이시카네 일본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서울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과거와는 차별화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황 본부장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만났는데요.
네.
이 회동에서 황 본부장은 차별화된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우다웨이 대표는 차별화된 대북 제재보다 합당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 속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이 세 나라의 외교 차관급 회동도 열렸죠?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차관 그리고 사이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 16일 도쿄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는 이 협의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철저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시급히 해야 하고 북한에 대해 최대의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은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에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고 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세계의 이목이 중국의 대응에 쏠리고 있습니다. 한때 보도됐던 북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차 실망으로 바뀌는 형국인데요.
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에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늘상 언급하던 관련 당사국들의 냉정과 절제라는 표현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입장이 바뀌어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지난 8일 황중국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이번 사태에 합당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면서 합당한 대응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네.
이에 따라 지난 20일 도쿄에서 회동한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차관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의 모든 무역이 사실상 중국을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중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북한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이 리더십, 지도력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또 자신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계획을 언급하면서 중국을 방문해 이 같은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길 중국 정부에 직접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강력한 제재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 등 우방국들과 협력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이야말로 북한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실히 깨닫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나오지 못하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논의와 또 각국의 외교적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의 핵실험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관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평가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 미 해군 중장인데요.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기술적 능력이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린 국장은 이에 따라 기존 미국의 미사일 방어 구축 이정표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전후에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미군은 북한의 모든 핵 관련 시설을 명확히 주시하고 있으며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가 있다면 미사일 방어 계획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이에 앞서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초기 분석 결과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미국의 분석과 다르다고 언급했었습니다.
네, 북한의 핵 능력이 이전보다 진전을 이룬 게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북한의 핵 개발은 주변국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네. 북한 핵 문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이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19일 미 언론에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기고문을 낸 두 명의 전직 미 당국자의 입장이 뚜렷이 엇갈렸습니다.
네.
아직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여지가 많다는 견해와 이제는 무조건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먼저 미 국무부에서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담당했던 피터 하렐 전 대테러 금융제재 담당 부차관보는 의회 전문지인 더 힐에 실린 기고문에서 지난 2010년부터 이란에 했던 식으로 북한 경제 전체에 대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렐 전 부차관보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광업이나 섬유와 같이 북한의 주요 업체들과 거래하는 자국적 기업들을 제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다수 업체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만들었던 이란 제재 사례를 본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핵 6자회담 차석 대표와 미 국가정보국에서 비확산센터 소장을 지낸 조셉 디트라니 씨는 북한과 조건 없이 공식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워싱턴 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일정한 영향은 있겠지만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북한이 오랫동안 미국과 관계 정상화에 관심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과의 대화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났을 때 리 부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공식 회의 개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강경과 온건 대응 방안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북한의 네. 4차 핵실험은 어떤 의도에서 실시된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나왔을 텐데 이 득실 계산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북한 당국은 4차 핵실험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업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원자폭탄보다 무서운 수소폭탄을 갖게 됐다는 것을 퍼뜨려서 북한은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얻은 건 그것뿐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추가적인 안보리 제재에 직면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에다 국제적 고립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같은 전략적 기회를 북한 스스로 없애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를 위한 외교적 움직임, 또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득과 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한반도 등 서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해군 7함대의 동향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이른바 베이스라인, 이 9-9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 살펴볼까요?
네. 미 해군은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과 함께 이지스 전투함이 탄도미사일 요격과 대공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 9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9은 자동 화력 통제 체계를 이용해 이지스 함들이 탐지와 요격 역할을 분담해 중복을 피하며 전력을 극대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지스 함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이지스 함은 기존의 대형 전투함에 최신의 해상 전투 체계인 이지스 체계를 탑재한 군함입니다. 이지스라는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입고 있는 가슴 방패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이지스함은 신의 방패라고도 불립니다. 이 이지스함은 해상에서 적의 유도탄이나 항공기, 함정, 잠수함, 그러니까 공중과 해상, 수중에 있는 수십 개의 목표물에 대해 동시에 대응해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최근 최신의 탄도미사일 방어 기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인 베리호를 제7함대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7함대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관할 작전구역으로 삼고 있고 미 해군 전력의 40%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이 최신 무기들을 장착한 함정들을 7함대에 배치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4월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두 척을 7함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베리호 외에 구축함 벤폴드호가 지난해 말에 또 밀리어스호가 내년에 추가로 배치됩니다. 미 해군은 지난해 최신 함대공 함정에서 공중으로 발사되는 미사일인 SM-6를 장착한 이지스 순양함 챈슬러스 빌호를 7함대에 처음 배치하면서 23년 만에 보유 함정을 늘리고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달에만 여러 척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일본에 있는 미 해군 기지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 소식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미 해군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샬럿호가 지난 5일 한반도와 가까운 7함대 산하 사세보 해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샬럿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타격 능력을 갖춘 잠수함 가운데 하나로 특히 여러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하푼 대함 미사일의 위력이 매우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샬럿호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일본 해상자위대를 포함해 우방국 해군과 다양한 훈련과 작전을 수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텍사스호가 지난 20일 사세보 해군기지에 또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인 시티 오브 코퍼스 크리스티호가 지난 11일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항공모함 한 척이 이례적으로 서태평양에 추가 배치됐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미 해군은 지난 1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를 서태평양 지역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이 항공모함은 F-18 슈퍼호넷 전투기와 헬기 등 항공기 90대를 탑재하고 있고 승조원만 5,700여 명에 이릅니다. 미 해군이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 지역에 로널드 레이건호와 더불어 항공모함 두 척을 동시에 파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이런 미 해군의 움직임,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군사 전문가들은 미 해군의 이런 움직임이 순환 배치 외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와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는 차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네, 미 해군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와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제7함대의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서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이윤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보내드립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내 곁엔 엽차가 끓고 내 눈은 그대 눈 닿으니 이게 꿈이 아닌가 음악이 나를 휘감고 계절은 창에 흐르고 밤은 여기서 멈추니 이게 꿈이 아닌가 이 시간 이곳에서 나를 데려가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얼마 전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차이 잉원 당선자입니다. 차이 당선자의 승리로 타이완에서 처음으로 여성 총통이 탄생하게 됐고 민진당은 8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차이 당선자는 1958년 타이베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한족의 일파인 객가인의 후손인데 객가인 중에는 상업 분야에서 성공한 인물이 많아서 동방의 유태인으로도 불립니다. 차이 당선자의 아버지도 건설과 호텔 사업 등을 거느린 기업인입니다. 차이 당선자는 11명의 남매 중 막내로 어릴 때부터 영특했다고 합니다. 타이완대 법학과를 나와 미국 코넬대에서 석사, 영국 런던 정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귀국 후에는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이런 차이 당선자를 정계로 이끈 건 리덩후이 전 총통입니다. 리 총통은 30대 중반 젊은 나이에 차이잉 의원을 경제 고문으로 발탁했는데 이후 천수이벤 총통 시절에는 장관에도 임명됐습니다. 차이 당선자는 이후 민진당 후보로 입법의원에 선출됐고 부총리 격인 행정원 부원장까지 올랐습니다. 민진당 주석으로 승승장구하던 차이 당선자는 2012년 총통 선거에서 처음 고배를 마십니다. 국민당 마잉주 총통에게 근소한 표차로 패한 것입니다. 이후 책임을 지고 당 주석에서 물러났던 차이 당선자는 지난 2014년 당원들의 요청으로 복귀한 뒤 11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고 이번에는 총통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타이완의 첫 여성 총통으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차이 당선자는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인으로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해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몇 년간 가까워진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멀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최근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차이잉원 당선자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ISIL에 대응한 서방국들의 움직임부터 살펴볼까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호주 이렇게 서방 7개국 국방장관들이 지난 20일 파리에서 ISIL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ISIL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연합군의 지원을 받은 지상 병력이 ISIL의 핵심 거점인 모술과 라카를 탈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ISIL 격퇴 전략이 성과를 거두면서 이 ISIL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연합군의 힘을 모아서 앞으로 ISIL을 더욱 압박하겠다 그런 뜻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동안 ISIL 대응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번에 장관들의 이 회의는 ISIL을 더욱더 이제 수세에 몰린 ISIL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이죠.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이번 회의를 개최한 프랑스의 장 이브르 드리안 국방장관이 공동 기자회견도 가졌는데요. 카터 장관은 7개 나라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몇 달간 군사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SIL의 핵심 거점인 이라크 모술 그리고 시리아 라카를 지목하면서 ISIL이라는 암의 중심부를 파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네.
라카는 이 ISIL이 소위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하면서 수도로 삼은 말 그대로 이제 핵심 거점이고요. 모술은 이라크 북부에 있는 이라크 제2의 도시인데 이라크 내에서는 이제 ISIL의 중심부가 되는 곳입니다. 한편 기자회견에 같이 참석을 한 르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도요. ISIL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일관성 있는 전략으로 ISIL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ISIL이 점령한 이 두 도시를 어떻게 탈환할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습니까?
이번 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질 않았습니다. 다만 네. 카터 미 국방장관은요, 이번에 이 파리를 방문하기에 앞서 지난주 미국에서 이라크 순환 배치를 앞둔 미군 장병들을 만났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 라카와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전략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당시 이 모술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남쪽에서는 이라크군, 북쪽에서는 쿠르드 민병대가 ISIL을 압박하고 주변을 차단한 뒤에 ISI를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시리아 라카 탈환을 위해서는 현지 시리아 반군이 ISI를 몰아낼 수 있도록 훈련과 무장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회의에는 서방 7개국 장관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이 현재 미군 주도 연합군에는 이 서방 7개국뿐만 아니라 아랍 국가들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이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총 26개국이 참가를 하고 있죠.
네.
카터 장관은 이 기자회견에서 ISI를 격퇴하기 위해서 각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이 서방 7개국들이 이 공세를 강화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네.
또 나머지 이제 연합국과 이라크 국방장관들이 이 다음 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날 예정인데요. 카터 장관은 그동안 특히 아랍 주변국, 아시아 국가들이 ISIL 격퇴 작전에 더 많이 이바지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ISIL 대응 전략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의회 공화당에서 민주당인 오바마 정부의 ISIL 대응 전략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ISIL을 격퇴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부족하고 특히 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테러 대응 전략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일부 의원들, 특히 이제 뭐 존 맥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ISI를 격퇴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공수 비주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미국이 직접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또다시 미국이 과거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 같은 소모적인 전장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면서 지상작전은 현지 병력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연합군과 별도로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ISIL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서방국 국방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도요,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서 ISIL이 아닌 시리아의 온건 반군에 대한 공습을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러시아는 ISI를 비롯한 시리아 내 테러 세력을 공격한다는 주장이지만 미국과 연합군에 따르면 그동안 이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반군에 더 많은 공습을 집중해왔습니다.
네, 연합군의 ISIL 대응 작전에 관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이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원정 타격 임무를 수행할 특수부대원들을 파견할 거라는 건 이미 예고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 대응 전략에 진전이 있고 그래서 특수 타격 임무를 띈 부대원들을 예정보다 빨리 보내게 됐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네.
하지만 특수부대원 200여 명이 이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건 처음 공개된 것인데요.
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이번에 프랑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고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이 이 ISIL 대원들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는 임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규모가 200명으로 뭐 많다 많지만 조금 소수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현지 지상 병력과 협력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이 공습을 통해서 현지 지상 병력을 지원하고
네.
또 이들의 훈련과 무장 지원 등도 하고 있죠. 또 군사적인 자문 역할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견에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은 별도의 이제 특수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데요.
네.
카터 장관이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네네.
미국이 기존에 이제 이라크에서 이라크군, 쿠르드 민병대, 또 시리아에서는 시리아 온건파 반군 외에 새로운 세력과도 협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미 특수부대원들이 미국과 목표를 공유하는 새로운 현지 지상 병력과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카터 장관이 시리아에서 어떤 세력과 협력하고 있는지 그 어떤 세력인지 언급이 나왔나요?
그렇지 않고요. 다만 이 시리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세력과 협력하고 있음을 시사를 했고
네.
이라크에서는 이라크군과 협력해서 ISIL 지휘관과 대원을 사살하고 생포하기 위한 기습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워낙 민간한 사안인 만큼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미국 등 서방 7개국이 ISIL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로 하고 다른 연합국들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동 순방 소식 살펴볼까요?
네, 시 주석이 올해 첫 해외 일정으로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이란을 잇따라 방문을 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에 이제 중동과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고요. 이번에도 시 주석도 중동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를 했고요. 또 이 경제 외에도 정치와 안보 같은 다른 중동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 주석이 이번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고요.
네, 시 주석이 이집트 방문 중에 카이로에 있는 아랍연맹 본부에서 연설을 하면서 중동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총 55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 이는 사우디, 이집트 등에 대한 개별적인 차관을 포함하는 액수고요. 또 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과 함께 중동 지역의 전력망과 여러 이제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한 200억 달러 규모의 기금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집트에도 대규모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개별국들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집트와는 1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네.
시 주석이 LCC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주로 전력과 수송, 인프라 분야에서 15개의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합의했고 전체 투자 규모는 15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 이집트 중앙은행에 1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이집트 중앙은행은 경제난 속에 외화 보유고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이집트는 외부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집트가 지난 몇 년간 반정부 시위와 정권 교체, 또 다시 이어진 시위와 유혈 진압, 군사 쿠데타로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특히 이제 주요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고요.
네.
또 외부의 이집트에 대한 투자도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그동안 경제난을 겪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산유국들의 지원을 받아왔는데
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나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집트에 대한 지원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중국의 대규모 투자는 매우 중요하죠.
네, 이런 중국의 대규모 투자 때문인지 뭐 이번에 이집트 정부가 시 주석을 굉장히 환대하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뭐 다른 방문국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네.
이집트가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LCC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서 시 주석을 영접했는데요.
네.
이례적인 일이죠. 정상 방문이라고는 하지만.
네.
또 이집트의 유명 고대 유적지인 룩소르 신전에서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두 정상이 나란히 참석해서 두 나라 예술가들의 공연과 작품 등을 함께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시 주석이 경제 외에도 다른 중동 현안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시 주석이 아랍연맹 본부에서 대중동 정책에 대한 연설을 했는데요.
네.
특히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 주목됩니다. 시 주석은 이 팔레스타인 인민의 합법적인 민족 권익을 수호하는 것은 국제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면서 중국은 중동의 평화로운 이행 과정과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지지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네.
이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도요. 지금과 같은 전쟁으로는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다면서 내전 중단 또 정치적 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동을 방문하고 대규모 투자 지원을 약속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나온 아태 지역 군사력 균형에 관한 보고서 소식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작성한 것인데요.
네.
특히 이제 뭐 개별 싱크탱크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네네.
미국 의회의 요청으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서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다른 보고서들보다 훨씬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보고서의 내용은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균형이 미국에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 따라서 네.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의 군사력 증강 등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균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에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는 건지요?
보고서가 이제 중국과 북한을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나라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반복적으로 네. 도전이 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목을 했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이것 때문에 이제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죠.
네.
또 북한의 경우에는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현재 직면한 심각한 위협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의 군사력 확대나 이 북한의 핵이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은 그동안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런 지적은 처음 나온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이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네네. 꾸준히 있었죠. 또 최근에 뭐 미국 내 다른 안보 관련 보고서들도 중국의 군사력 확대로 아태 지역의 군사력 균형이 중국으로 기울고 있다는 지적들을 해왔는데요.
네네.
또 미국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고요. 이번 보고서 역시 이런 아태 지역 안보 우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제안을 미국 정부와 또 관련 당국에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제안들인가요?
우선 미국 행정부가 보다 명확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행정부 내 혼란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의회의 협력도 현지에 있는 동맹국과의 공조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적 이제 위협에 맞서서 일관적인
네.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동맹국과 협력국들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만약에 미국이 이제 군사력의 한계가 있다면
네네.
동맹국들이 보다 더 이제 참여를 해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태 지역의 군사력 균형이 중국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 동맹국들의 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제 세 번째로 미국 스스로도
네.
아태 지역의 군사력을 단순히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강해야만 군사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안은 군사기술 혁신을 통한 대응인데요. 아태 지역에서 증가하는 탄도미사일 위협 등에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보고서 내용이 앞으로 의회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라고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네.
아태 지역의 군사력 증강 필요와 이를 위한 또 예산 편성, 또 동맹국들과의 협력 등에 대한 논의, 또 이 공화당에서는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문제점 등이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